안녕하세요.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분쟁에 의한 글로벌 식량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핵심 통로인 흑해를 볼모로 한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중단으로 세계 식량 상황이 더 악화하고 빈곤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아를 무기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수출하는 밀의 3분의 2가 빈곤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내용의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이 협정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에 필수적인 우크라이나 항구와 저장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세 나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여러 층으로 쌓아온 연계 강화의 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가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3국 정상회의가 국제회의의 부대 행사가 아닌 단독으로 열리는 첫 정상회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오는 18일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앞서 3국 정상이 이번 회의를 통해 철통같은 미한동맹, 미일동맹은 물론 강력한 우정의 유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흑해 러시아 노보로스크 항구 근처에서 두 척의 무인, 즉 드론 보트로 러시아 해군기지 공격을 시도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밤 진행된 이 공격으로 러시아 군함 한 척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은 러시아 해군 상륙함이 심각한 손상을 당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해군과 정보국의 합동 작전으로 단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해군 기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기지 외곽에서 전부 격퇴하고 무인 보트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엔 노보로시스크 항구 근처에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확산됐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한국인 마약사범 한 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국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건 2014년 이후 9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며 중국 측이 외교 채널을 통해 사전에 이를 통보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남성은 2014년 중국에서 필로폰 5kg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지난 2001년 이후 총 6명입니다. 현재 중국엔 한국인 약 70명이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금지 대상을 군사와 기술 향상에 기여하는 민감한 물품과 기술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군 수병 2명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어제 서부 캘리포니아주 기지에 근무하는 진차오 웨이 병장과 웽홍자오 하사를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 등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평양 방문은 북한 군사 장비를 계속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월북 미군 병사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8일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 등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서 미한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서 3국 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4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회의 참석차 떠나기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실로 의미가 큰 외교적 회의라고 강조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형국에서 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규범에 입각한 질서, 번영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갖춘 3국 정상이 따로 만나서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의가 잘 돼서 인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커다란 플러스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3국 안보 협력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미한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어서 정상들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앞서 3일자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회의가 될 것이고 지역에 있어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매년 1회 정례회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소다자 안보체제로 미한일 3자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한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그런 목표를 향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거를 제도화를 한다는 자체는 추가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도화, 정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북 확장 억제와 인태 지역 안보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더 긴밀한 미한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실장은 또 3국 정상 간 한라인 구축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한라인은 오래된 개념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3국 정상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명히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정상회의의 정례화, 나아가서 3국 협력체를 제도화하는 데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민감한 한일 양국 관계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라고 진단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3국 정상 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은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가 불편했었지만 지금 복원이 됐고 그래서 한미일 3정상이 언제든 즉각 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서나 3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군사원조 지원 발표에 대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위험한 짓을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만회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맹영림 북한 외무성 중국 담당 국장은 4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원조 일괄안이라는 것을 발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또 다른 전쟁 발화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억 4,500만 달러 상당의 타이완 군사지원 방안을 겨냥한 겁니다. 맹 국장은 또 미국의 조치는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고 주권 침해라며 중국의 통일을 위한 타이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지지한다고 노골적인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에 반미를 매개로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중국이 또 러시아 걸려있는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적 지지 입장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변해주는 역할, 또 공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북중러의 연대전선을 보다 강화하고 대미 대응으로서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혐의를 의식한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이중잣대라는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혐의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무기 지원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자신들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미국은 대만에 무기 지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당성 명분 차원에서도 이걸 잘못하고 있다는 그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달 25일에서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를 계기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단독 회담을 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최근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평양 방문은 북한 군사 장비를 계속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상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 DPRK continues to contemplate providing military support to Russia'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Ukraine.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평양 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품을 판매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이 다시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의 군사협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커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정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미국이 지난 3월 북러 무기 거래 논의를 중지한 슬로바키아인을 제재한 점을 상기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무기 거래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y arms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ould of course directly violate a serie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북한이나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다른 어떤 국가로부터 탄약을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파악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서방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전쟁 장비에 영향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절박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정복을 위한 방대한 양의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이라는 물론 중국에도 지원을 얻기 위해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쇼이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전승일로 기념하는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에서 27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무장 장비 전시회 행사장을 찾았으며 다음 날에는 북한의 주요 무기 등이 대거 등장한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쇼이구 장관의 방문과 관련해 국방 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와 지역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고 양측이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공군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1일 오전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가 2일 오후 이륙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월북 미군의 행방과 안위득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파악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아직도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I wish we did know more. We're actually trying to learn more. About his whereabouts and his well-being, and we simply don't have that information.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킹 이병의 상태와 송환 노력의 진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우리는 그의 행방과 안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일 북한은 드디어 우리가 북한 측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그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t was a my understanding and I will mostly defer to the Pentagon on this so I because this was through a military channel is that it was a call
밀러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외교 채널을 통한 연락에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이병은 한국에서의 폭행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난 뒤 다음 날 공동경비구역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무단 월북 미군 병사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월북 미군 병사의 안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무단 월북 미군 병사와 관련한 북한의 응답이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Not at all. All this is basically confirming that he is in North Korean custody. In past experiences, there has been a long period of
킹 전 특사는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북한에 구금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군을 비롯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미국인들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8시간 내 비무장지대 내 유엔사로 북한이 전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전화통화는 아니었고 앞선 유엔사의 연락에 대한 확인 전화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킹 전 특사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신문을 완료하길 원한다며 그 전에 미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 협상에 관여했습니다. 2009년 억류된 로라 링과 유날리 등 미국인 여기자 2명, 2011년 억류된 에디 전, 2012년 억류된 케네스 베, 2015년 억류된 오토 원비어 등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월북한 혹은 억류한 미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I think, are suspicious. Is this a gimmick by the United States to send somebody in to try to get information? And they're very cautious.
킹 전 특사는 북한은 의심이 많다며 미국이 누군가를 들여보내 정보를 얻으려는 속임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가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킹 이병이 스스로 월북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그를 돌려보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 북한에 억류된 메릴 뉴먼과 2015년 억류된 오토 원비어 등 6건의 미국인 북한 억류 사태에 관여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3일 북한의 이번 연락이 어떤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at North Korea is probably still trying to see to what extent it can exploit Private King.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아마도 킹 이병을 이용해 작전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관련 설명을 듣는 작업이 끝나기까지는 킹 이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 킹 이병의 과거 징계 문제를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의 정보 가치보다 그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지 여부를 북한 당국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과거 억류 협상에 관여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이 관련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let's put it this way, has not been overly generous with sharing information in those conversations. Although, if you're persistent, if you use all the available channel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고 모든 가능한 채널을 사용해 끈기 있게 설득하면 결국 대부분의 경우 북한은 대화에 참여했고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3일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번 북한의 응답이 사태 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수많은 제의에 북한이 마침내 2주 만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응답했다며 킹 이병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사에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짧은 응답을 했다는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이 문제가 판문점 채널을 통해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북한이 아직까지 킹 이병을 선전 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며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집중적인 신문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평양의 고위 지도부는 킹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이병의 가치와 미국의 양보 수준을 재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직 관리들은 과거 미국인 북한 억류 사례를 비춰볼 때 킹 이병의 안위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mistreating U.S. detainees and even mistreating American defectors. So I woul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들, 심지어 북한으로 전향한 미국인들도 학대한 전력이 있다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 당국에 의해 학대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킹 이병에게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잘 대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해 줄 동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사람들은 협상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자국민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자국의 통제 안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 매우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North Koreans are very difficult. They are very unpleasant in dealing with their own people. And they're very unpleasant in terms of
킹 전 특사는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과거 북한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3일 VOA에 가장 궁금한 것은 트래비스 킹 이병이 귀국을 원하는지 그가 월북할 당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그가 송환을 원하는 경우에 미국은 북한이 거래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북한이 구금 중인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비엔나 협약과 같은 국제조약을 준수할 준비가 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신문이 얼마나 길어질지, 구금 환경은 어떤지, 석방돼 추방될지, 아니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을지, 우편물을 받거나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을지, 미국의 이익 대표국인 국가의 관리가 그를 방문할지 여부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미국, 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이 외국인 구금 시 기본 규칙을 준수하고 가족들이 그와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북한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석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주한미군 대부분이 북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월북 미군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3일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미군 장병들에게 북한의 실체에 대해 교육을 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장병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한국에서의 교육 등에 대해선 주한미군에게 물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Most folks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이어 킹 이병의 월북 문제에 대해선 조사 중이며 나중에 더 알게 될 것이라며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이 적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북한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clear understanding about entry into and out of North Korea.
킹 이병은 한국에서의 폭행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난 뒤 다음날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킹 이병 사건 관련 북한과의 소통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무기 개발에 몰두 중인 북한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내 식량 위기는 정권의 잘못된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주민들을 식량난에 처하게 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3일 세계 식량 불안정을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극심하고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최근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식량 위기는 북한 정권이 초래한 것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국경 폐쇄, 시장 왜곡 정책이라는 세 가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is long-standing acute and chronic food shortages have been further deteriorating recently.
이어 북한은 지난 1년 반 동안 5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전례 없는 빈도와 규모의 미사일 발사로 부족한 재원을 하늘로 날려버렸다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재원은 지난해 연간 식량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구실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접근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over, the COVID-19 pandemic provided a pretext to seal off the border. Thus,
또한 작년 말 북한은 식량 배급에 대한 중앙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인의 곡물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기아를 악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사는 최고위층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 배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동안 현지 장마당에 식량을 의존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hey, except for the top brass, have relied on local private markets for food.
이어 국경 너머에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만성적이고 인위적인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건 내가 국제사회에 주의를 이끌어낼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고 느낀다고 황 대사는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우리는 분쟁이든 정권이 유발하는 것이든 식량 불안정에 타격을 견뎌야 하는 것은 무고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은 식량 안보 문제를 포함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숭고한 노력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야마다 켄지 외무부 대신도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야마다 켄지 일본 외무부 대신은 북한에선 많은 주민들이 극심한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반면 북한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주민들에게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재원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많은 재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North Korea, it is reported that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severe hunger.
이어 북한은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있으며 지금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iolating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orth Korea has been repeatedly launching.
그러면서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안보리는 장기간의 침묵을 극복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발급한 고유 번호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은 채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이 늘고 있습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데 일부 선박은 대북제재 위반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지난 2일 중국 산둥성 인근 해상을 지나는 북한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통한 정보를 토대로 식별된 이 선박은 북한 선적의 TH호. 이 선박의 AIS 정보에는 선박 이름, 선적과 더불어 해상 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가 담겨 있지만 선박의 건조 시점부터 부여되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는 없습니다. 선박 스스로가 어떤 정보를 외부로 발신할지 정할 수 있는 만큼 의도적으로 IMO 번호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MO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통해 크기 300톤이 넘는 선박이 자국 해상을 벗어날 땐 MMSI와 IMO 번호를 모두 발신하도록 했습니다. 15,850톤급 선박인 TH호가 IMO 정보를 감춘 채 운항하는 게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BOA가 마린 트래픽 정보를 토대로 최근 일주일 사이 AIS 신호 정보를 발신한 북한 선박을 조사한 결과 북천호와 하프호, 부양 2호, 태령 1호, 만풍산호, 은흥 8호 등 최소 9척의 선박이 IMO 정보를 감춘 채 MMSI 번호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MMSI 번호만을 외부로 발신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 단속이 주로 IMO 번호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 선박들이 과거 전력을 숨기고 추가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냐는 추론이 제기됩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번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 유엔 회원국은 한 번 부여되면 바뀌지 않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을 식별해왔습니다. 만약 선박이 IMO 번호를 감춘다면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인지 과거 제재 위반을 저질렀는지 등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A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한 운행이나 기항국에서 모른 척하는 경우에도 선박이 IMO 번호를 감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IMO 번호와 달리 MMSI는 공개한 데 대해선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선박이 MMS 번호만을 발신한 사례가 과거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선적 미상 선박 뉴콘크호의 불법 행위를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 뉴콘크호는 MMSI 번호를 통해서만 식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콘크호는 총 6개의 MMSI 번호를 사용하며 자신을 다른 선박으로 위장하려던 정황도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BOA가 포착한 9척의 선박 중에도 과거 대북 제재에 연루된 선박이 있습니다. 이들 9척 중 7척은 새로운 MMSI 번호가 부여돼 선박의 IMO 번호를 비롯한 실제 선박 정보를 알 수 없었지만 나머지 두 척인 TH호와 부양 2호는 이전 MMSI 정보를 사용하면서 이전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TH호는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불법 석탄 운반선으로 지목한 아시아 안어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선적의 아시아 안어호가 작년 4월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으로 향했고 이후 빈 선박으로 북한으로 되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안어호가 이번엔 IMO 정보를 감춘 채 TH호라는 이름으로 중국 근해에서 운항 중인 사실이 포착된 것입니다. 또 다른 선박인 부양 2호는 지난해 BOA가 북한이 타이완에서 불법으로 매입했다고 지목한 SF 블루모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불법 매입 문제를 지적하며 부양 2호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부양 2호는 중국 다렌 인근 해상에서 MMSI 신호만을 발신 중입니다. 물론 북한이 기존 아시아 안어호와 부양 2호가 사용하던 MMSI를 또 다른 선박에 부여한 것이라면 이 선박은 제3의 북한 선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MMSI만을 공개한 채 공해상을 운항하는 건 해상업계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IMO 정보를 감추는 북한 선박뿐 아니라 이들의 입항을 눈 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 항구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But if China is not doing port state control inspections on his vessels, well then I think they would rather not transmit.
마치 전 위원은 만약 중국이 이들 선박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선박 입장에선 IMO 정보를 발신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IMO 번호는 선박의 건조 이후의 모든 행적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 선박 대부분의 거래가 일반적인 무역 등 합법적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불법 화물을 몰래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 look, there's no doubt in my mind that most of these vessels, most of their trade is legal. But of course, the problem is that they
이어 항만국까지 연루된 경우라면 항만국은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선박이 그곳에 있었다고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앞서 비어있는 북한 선박이 지난해 중국 항구에서 단 한 척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으로 향하는 선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중국 항만당국의 고의 누락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BOA는 당시 중국 정부의 누락 배경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지난 1년 동안의 교역액이 미화로 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는데 대부분 상품이 아닌 서비스 교역이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이를 갱신한 대북 교역 투자 자료에서 북한과의 교역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동안 영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1억 300만 파운드, 미화로 1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3% 증가했습니다. 액수로는 3,400만 파운드, 미화로 4,300만 달러가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의 대북 수출은 이 기간 6,500만 파운드, 미화로 8,227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입은 3,800만 파운드, 미화로 4,8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와 비교해 81%가 급증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2019년 2,100만 파운드를 기록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2020년에 3,000만 파운드, 2021년 5,400만 파운드, 지난해 1억 300만 파운드로 팬데믹 기간 오히려 무역액이 더 증가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 기간 영국의 대북 교역 대부분은 서비스 부분에서 발생했고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과 수입 모두 0.1% 미만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교역의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은 채 보고 기간 영국의 최대 대북 수출품은 3만 달러에 달하는 화학 관련 제품이라고만 짤막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교역은 상품을 제외한 여행과 운송, 가공, 건설, 금융, 지식재산권, 정보통신, 문화, 여가 등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대상으로 한 국제 거래를 의미합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또 보고기간 북한은 영국의 150번째 교역국에 해당하며 규모는 전체 교역의 0.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1년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영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100만 파운드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역과는 별개로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갱신한 대북 제재 현황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영원 당 조직비서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개인 137명, 기업 84곳, 선박 15척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 정권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사이버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피해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기업인 블랙베리는 최근 공개한 이 기관의 국제 사이버 위협 정보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연계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APT-E8과 함께 라자루스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로 정부기관과 군사조직, 기업,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방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포착한 사이버 공격 대상 국가로는 미국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 약 25%,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국가연계 해킹 조직들이 이 기간 의료산업도 표적으로 삼았다며 특히 지난 5월 한국 사법당국은 북한에 기반을 둔 해커들이 서울대학병원에 침투해 기밀 의료 데이터를 찰취했음을 공개했으며 언론 등은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 APT그룹 등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내 납북자와 국군 포로, 억류자 문제 당사자들은 관련 문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여를 호소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 국군 포로 유영복 씨는 2일 VOA에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당시 협정을 체결한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군 포로 문제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 한국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엔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문제를 좀 더 그 국제사회에 환기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죠. 물론 그 당시는 북한이 그 억지 주장에 의해서 본인들의 요구대로 우리는 보내준다 했다 하지만은 80명이 넘어와서 증언한 자리에 의하면 사실상 거기 남한 사람들은 강제로 억류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게나마 북한의 그런 유엔이나 뭐 국제사회가 좀 북한의 그런 억지 주장을 좀 깎으시게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올해 95살인 유 씨는 북한의 이제 국군포로 생존자는 고령으로 인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정전협정 당시 포로 교환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라도 바로잡아서 그들의 명예를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953년 6월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 체결 전 포로 송환 협정을 맺어 희망자들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키로 했지만 북한은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 체결 뒤 국군 포로들로 구성된 비자발적 건설여단을 만들어 강제로 북한 최북단의 탄관과 공장, 농촌으로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후 외진 광산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단체는 한국통일부가 관련 부처를 신설하고 미한일 정상회의가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데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성용 전후 납북 피해 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이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에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권고를 해서 미국 국무부가 전에는 일본만 했잖아요. 일본 납치 부분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납치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공동으로 좀 넣어달라.
미국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근거 중에 하나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수많은 일본인의 생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2002년 이후 단 5명의 납북자만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북한에 납치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후 납북 피해자가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517명에 달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테러를 설명하면서 한국인 납북자를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통일부가 납북자 전담부서를 신설한 뒤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일본 정부처럼 국제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환기 차원에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뿐 아니라 그의 남편이 메구미처럼 10대 때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김영남이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요코다 메구미가 있듯이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 우리 학생 김영남이다.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얘기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금방 알아듣죠. 전 세계가 그걸 금방 알지. 어린 소녀 소년 학생들을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 그거를 저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 1917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13살 때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된 메구미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메구미와 결혼한 김영남은 1978년 전북 군산기계공고 1학년생으로 수학여행 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역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김 씨와 메구미의 결혼 사실과 딸 김혜경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던 최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이 부부의 납치 문제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론화한다면 환기효과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큰형 김정삼 씨는 세 나라 정상이 억류자 석방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야 북한 지도자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에서 또 대통령님들께서 직접 그렇게 이제 또 언급을 해 주시고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이제 그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이제는 그냥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석방을 향한 이제 그런 이제 그 연결고리로 나타나는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김 씨는 동생 김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이제 10년이 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동생을 조속히 석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혀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포함됐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워싱턴에서 개최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환기성이 워킹그룹과 6.25 국군포로 가족회,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영국의 징검다리 등 3개국 12개 시민사회단체와 김정삼 씨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소환을 통해 일관성 있는 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언급이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선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소환을 주도한 전환기 청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입니다.
뭐 일본인 납북, 뭐 한국인 납북 따로 없다. 이거는 국제 공동의 대처 과제다. 그것까지 끌어올린 게 프놈펜 정상회담의 그 윤 대통령의 어떤 공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실제 어떤 액션이나 이제 추가적인 어떤 언급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취지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한미일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에 그 내용을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단체들은 서한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이번 3국 정상회의와 다른 국제회의의 의제, 공동성명에 계속 포함시키고 피해자 송환과 책임규명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윤 대통령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6도에 분포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는 32도가 되겠습니다. 안주,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최저 25도, 최고 29도. 남포는 구름이 많고 최저 25도, 최고 32도. 신우주,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6도, 최고는 31도. 강계, 흐리고 비 내리고 최저 23도, 최고 29도. 해주는 오전에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끼고 최저 25도, 최고 33도입니다. 개성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24도, 최고 33도. 함흥입니다.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는 35도입니다. 장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0도, 최고는 26도. 해산, 흐리고 비, 최저 21도, 최고 28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6도, 최고는 36도입니다. 평강,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2, 최고 31도. 청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8도입니다. 선봉,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 24, 최고 27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m,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는 1.5 내지 2.5m입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m,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의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흑해의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 근처에서 두 척의 무인, 즉 드론보트로 러시아 해군기지 공격을 시도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밤 진행된 이 공격으로 러시아 군함 한 척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은 러시아 해군 상륙함이 심각한 손상을 당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해군과 정보국의 합동 작전으로 단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해군기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기지 외곽에서 모두 격퇴하고 무인보트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부에 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흑해와 인근 항구에선 러시아가 지난달 흑해 곡물협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양측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세 나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여러 층으로 쌓아온 연계 강화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가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분쟁에 의한 글로벌 식량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핵심 통로인 흑해를 볼모로 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중단으로 세계 식량 상황이 더 악화하고 빈곤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아를 무기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수출하는 밀의 3분의 2가 가난한 나라 등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내용의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협정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에 필수적인 우크라이나 항구와 저장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 한국인 마약사범 한 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국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건 2014년 이후 9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지난 2001년 이후 총 6명으로 살인 1명과 마약 사범 5명이 있으며 현재 감옥에는 한국인 70명이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금지 대상을 군사와 기술 향상에 기여하는 민감한 물품과 기술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어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이는 이란이 민간 선박을 나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병력 배치를 원하는 선박들에 한해 해병대와 해군 병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아랍 동맹국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조치는 전례 없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988년 미군이 이란 해군과 충돌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도 병력을 민간 선박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군 수병 2명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어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해군기지에 복무 중인 진차오웨이 병장과 밴드라 카운티 해군기지에 복무 중인 헝웽 자오 하사를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시훈련과 해군작전, 중요한 기술자료를 중국 요원에게 돈을 받고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분간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투표권 침해와 선거 진행 방해 등 연방 특검이 제기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상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